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은 2년 넘게 진행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다시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또 막 일어나고 있죠.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과제를 하나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일 수 없도록 그렇게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 정도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좋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편의주의에 젖어들었습니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잘못 드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써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편의주의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게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이 희생을 치루어 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내 것을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재능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희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편안하게 앉아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이기는 했는데 2년 이상을 봉사를 내려놓고 있었으니까 이 봉사를 재개하는 것 자체도 힘이 많이 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교회가 겪으면서 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면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시대죠. 이것보다도 더 큰 증상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힘들어서 안 된다는 말과 또 안 된다는 이런 말들, 힘들다라고 하는 말과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아도 희망적인 언어는 희소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을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그냥 믿음이 되고 그렇게 정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유의해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죠. 왜냐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수 있는 것이 없고 가나안 땅에 가보았더니 거인들이 있고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찌 그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데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고 당연히 안 되겠는데 힘들겠는데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셨나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들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들을 자꾸 들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 이와 같은 말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했던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마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하다가 보면은 그 말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내가 열심히 침노하다가 가야지.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사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또 복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성도들이 언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긍정적이고 복된 말,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성도들이 언제 많이 하냐면은 기도할 때에 많이 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다가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딱 하면은 하나님의 의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주여 이루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치료 불가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기도를. 예, 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내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복희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울면서 올라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올라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그저께 넘어져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출혈된 피를 다 제거하지도 못했고 뇌를 한쪽에는 덮었지만 한쪽에는 뇌를 다 열어놓은 상태고 열어놓은 상태에 그 뇌가 부풀어 오르고 있고 그래서 뇌가 여기저기에 부풀어 오르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집사님도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온갖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내 형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꼭 이 기도에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로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가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때, 가장 어려운 때이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공식적인 신약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에 생일이 주어진 것이죠.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를 베이스로 깔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교회가 기도에 힘이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기도였다라고 하니 단순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초기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서부터 원산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죠.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선교사들과 초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무엇인가가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1907년도에 부흥회를 할 때에 그 새벽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터질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초대 교회에 기도하던 그 모습을 이어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모세 군이 와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주여! 하는 그 소리.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그 기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청년입니다. 31세 청년인데 주여를 부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함께 동서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저쪽에 앉아있던 박모세 군이 얼마나 크게 주여를 부르셨는지 사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과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 나 자신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기도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저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오면은 앞에 우리 찬교가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저 아이를, 아이라고 해야 될지 청년이라고 해야 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본을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해요. 우리나라는 주여 하면 이게 힘이 있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부릅니까? 로드라고 부르죠. 로드하고 불러보십시오. 기도하는데 힘이 잘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기도하기에 참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시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엔진이 없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엔진이 꺼져버리면 배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것이죠.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냥 떠밀려가야 되는 세상 풍조에 그냥 밀려가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엔진이고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 개인이 기도를 회복을 해야 하고 교회 전체가 기도를 해야만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자꾸만 이것이 어긋나고 잘못되고 안 될 때는 무엇을 하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갑니다. 수영을 하는 선수들은요, 계속해서 영법, 처음에 배웠던 그 영법, 탁구를 하는 선수들은요, 계속 처음에 배웠던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나머지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냥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죠. 이 두 가지는 좌우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냥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앉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사를 봐도 기도는 교회의 답이었습니다. 모든 부흥운동 가운데에는 기도운동이 있었죠. 기도 없이 일어난 부흥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합심해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면은 모든 위기는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것이고 모든 장애물은 전부 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옥죄이고 힘들게 했던 남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남편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기도가 미지근합니다. 교회가 생동감이 없고 활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기운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 또한 이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되는 이 단순한 진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되는 것이죠. 답을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때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성도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위기의식을 실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다. 위기를 실감하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하자, 이거 기도하자.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은 압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도하는 성도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걸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는 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나는 또 다른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서도 맨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 마지막 시대죠.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도 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입술을 벌려서 아버지 할 수 있을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사라지면은 그때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2000여 년간 이어왔던 교회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이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심판으로 나타나고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권능은 그래서 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것을 말씀해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요.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능력이 재앙과 보호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죠. 자, 숨죽여서 지켜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이, 즉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신 손에 딱 받으셨습니다.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그림이 보여지는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많은 이 땅 위에 있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들은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장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떼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 위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재앙은 누가 주는 재앙이겠습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죠.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 재앙을 내리냐 하면은 바로 5장에서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기도들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재앙을 이 땅 위에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그 억울한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언젠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영상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막 미사일이 날아와서 떨어지는 그 공포스러운 가운데에서 거기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아나운서가 막 흐느끼면서 웁니다. 지금 이민족이 이와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어요. 우크라이나에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미얀마의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왜 이 나라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도 지금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내전이 일어나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왜 이 땅 위에 많이 없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속히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순교자들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소리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들이 자꾸만 올라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억울한 소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을 해버리셨죠.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억울함의 호소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재앙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픔들이 많이 일어날 때는 우리나라는 괜찮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곧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전 세계 이러저러한 나라들에서 억울한 죽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 억울한 소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곧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미 압니다. 지금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향하실 때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의 원리를 꼭 깨닫고 이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라는 부탁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 속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들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굽니까? 장관들을 말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왜? 왜 우리가 나랑 일면 면식도 없는 그분들을 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 생활과 단정한 생활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대대로 대한민국이 평안한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하고 단정한 가운데 생활을 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 가운데에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나라는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수 있고 미얀마처럼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머리 위에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어찌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한 기도고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죠. 이번에 서울시장이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압력에 굴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동성애 그 행사를 허락을 했죠.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 행사에 전 세계 13개국 대사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지 발언을 했죠. 거기에는 미국 대사도 이번에 도착을 해서 골드버그인가요? 뭐 그 사람이 도착을 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유럽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유럽에는 지금 교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죠. 술집이 되어가고 있고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이와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하는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은 죄악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가정이 여기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국회의원들을 막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도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기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개인 그리고 가정 우리 드림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